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펴지니라. 49절 말씀까지 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 활동은 그 46절에 나타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조금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저들이 전하는 일에 대해서 회방을 놓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천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는 사실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 이 신앙의 도리들과 내용들을 남에게 전할 때 남들이 그 말을 처음부터 이렇게 호감 있게 듣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놀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어쨌든 빈정거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여기 바울과 바나바 같은 태도를 짓는다면 만족할 만한 태도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굉장히 억세기도 하고 어찌 보면 거만해 보이기도 하는 답을 제시하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이런 태도를 우리에게 물려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추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전도 여행이 물건을 팔러 간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전도라든가 기독교의 신앙 내용을 누구에게 증거하는 것이 이 뭐라 그럽니까? 협상을 하거나 서로 이렇게 뭐 깎아주고 뭐 이런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지금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끝까지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전 선교 활동의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 할 때 굉장한 권위와 절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강조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에 대한 그 절대적 권위 이것을 놓친다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여기 바울과 바나바의 이 태도에 나타납니다. 물론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보내진 사도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저가 자연스럽게 이방으로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 내용 속에는 그렇게 결과론으로 쉽게 풀어서는 안 되는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내용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도행전 13장에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표현이 일곱 번이나 나옵니다. 5절에도 나오고 7절, 26절, 44절, 46절, 48절, 49절에 이르는 일곱 번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물론 26절에는 이걸 구원의 말씀이라 그러고 다른 데서 또 달리 표현하는 데가 있습니다. 49절에도 주의 말씀 이렇게 달리 표현합니다만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8절에 있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는 것도 원문에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번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표현이 약간 혼용되긴 합니다만은 같은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좀 권위적이다 하는 건 무엇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냐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같이 이 말이 상대방이 알아먹도록 이렇게 변형되거나 내용이 이 변질될 수 없다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게 권위적이고 절대적이다 그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는 바 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의 객관성을 생각하면서 기독교의 객관성이라는 것이 그 합리적 객관성, 누구나 알아먹을 수 있는 합리적 그 뭐랍니까 그 이해 가능한 보편성을 객관성이라 그러지 않고 그걸 요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그 결과를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모두에게 두루 퍼지고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진 은혜의 내용이라는 면에서 성경 진리가 객관성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흑암에 빛이 비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눈먼 자 귀머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복음의 객관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가진 바 어떤 실력과 조건이 선행되어야 이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닌 것, 은혜로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객관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이라는 것은 이런 차원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이고 유일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납득할 만하다는 뜻에서 절대성과 그 권위성을 성경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경만이 옳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만이 신입니까? 다른 데도 있을지 모르지요. 거기에 대한 답은, 설명은 성경에는 등장을 하지 않고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 것과 다른가, 어떻게 다른 것보다 우월한가, 유일한가, 이건 많이 진리인가 하는 걸 설명하는 차원에서는 성경 기록에 의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당황하는 것은 그 첫 페이지를 열어서부터 충돌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에 빛을, 둘째 날에 뭐 하늘을 하는 식으로 그냥 꽝! 하나님이 계시는지, 태초 전에는 뭘 하셨는지, 엿새 동안 다 만들고 쉬는 동안엔 뭘 하면서 쉬셨는지,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이는 동안은 어디 출장을 가셨었는지 설명이 없다고요. 아니, 그럼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될 건데 왜 만드셨는지, 왜 또 그걸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면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데 내비뒀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기독교가 그 절대성과 권위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 다루는 내용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루는 내용의 중요성, 그리고 이 믿음의 선택 문제, 이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는 결과의 심각성,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주장하는 절대성과 권위성입니다. 이거는 잘못 선택하면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차선책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장하는 절대성이요 권위성이지 그 절대성과 권위성의 근거와 타당성을 제시하라는 차원에서는 설명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혼동을 하느냐 하면 신자가 성경이 얘기한 절대성과 그 권위성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반발이 있습니다. 신자까지 포함해서 어떤 반발이 있느냐. 인간은 타락했거든요. 어떻게 타락했냐면 자기를 낳은 부모를 몰라보는 자리에 왔단 말입니다.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몰라보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제시해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꼭 뭐같이 됐냐면 애들 기르는 꼴이 된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밤낮 나가서 먹고 놀기만 하면 어떡하겠냐? 응? 너를 키우기 위해서, 응? 엄마는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것도 입지 않고, 이빨도 다이아몬드로 하고, 금이빨로 하고, 그렇게 널 키웠다, 이거야. 네 자식이 한다는 소리가? 언제 엄마가 나를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었으며, 언제 날 낳는지 보여봐라, 이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뿌리는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타락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증명이 되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하심의 절대성과 그 생명됨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왜 부모 말에 말을 안 들어요? 지들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밤낮. 그 팬다 말이죠. 그 애들의 불만은 이거예요. 나도 빨리 어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할 때 아무도 말리지 않는 나이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 신자라도 이 유혹에 빠지면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의 절대성과 권위성에 대하여 왜 그걸 증명하라는 반발을 일으키느냐 할 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의 이 심각함과 중요함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먹어도 먹어도 배는 안 부르고 살 안 찌고 맛있는 음식과 아무리 써도 그치지 않는 무제한의 예금 통장과 놀고 싶을 때는 잠을 안 자도 괜찮고 싫은 일이 있을 때는 잠자서 때우는 거, 이런 맨 쓸데없는 것을 여러분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건 또 다 하지 말래요. 그 말을 듣기 싫으니까 뭐라뇨?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다고. 정말 날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정말 맞는 겁니까? 그 실상은 어디 와서 붙은 싸움인데요. 실상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가지는 권위, 절대성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왜 그런 의심이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방법, 모든 것을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그 죄악된 성품의 공통된 본성이 뭐냐면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 손 하나로 움직이고 싶은 겁니다. 교만이죠. 그 유아 독전입니다. 나만이 신입니다. 누구든지 명령해서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싶고 내 손에 갖고 놀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높아지고 싶으면 남의 종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럽니다.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내용들,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믿음의 내용들에 대하여 절대적이고 권위 있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와 성경의 그 절대성과 권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절대성과 권위성을 갖고 요구하는 내용과 부딪히기 때문에 싸움을 어디 가서 하고 있냐? 권위와 절대를 흔드는 싸움으로 가고 있다고요. 이것만 있다면 내가 신앙이 좋아질 텐데 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절대와 권위에 대한 것으로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쉽게 이번 가을에 우리 자식 대학 붙여준다면, 그 다음에 이번 내가 산 주권 이것만 올려주신다면, 무슨 이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좀 더 신앙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은 꿈에라도 좋으니까 한 번만 만나주신다면, 그렇죠? 그것으로 신앙이 좋아진 사람을 아직 제가 못 만나봤습니다. 그걸로는 절대 사람은 신앙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신앙 문제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권위와 절대성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지가 하고 싶은 욕심과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것 사이의 충돌인데 사람은 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서도 자기 편을 택하는 미련한 짐승들입니다. 그나마 저나 무슨 주목사님 정도가 짐승이고 여러분 아마 무슨 벌레 뭐 송충이 뭐 이런 걸 겁니다. 여기가 바로 충돌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서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하는 전도를 내용을 설명하는 쪽에서 하지 않고 초점이 어떻게 되었냐면 왕의 명령을 받고 나온 신하가 동네에 서서 왕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랑 가서 설득하는 것 이전에 유일하신 하나님, 온천하 만물의 유일하신 주권자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한 것을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듣느냐 안 듣느냐는 상대방 책임입니다. 책임입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요. 여기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듣느냐 안 듣느냐는 이제 그 사람들 책임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너희들이 안 들었다. 난 모른다. 난 할 것 했다. 안 하면 그 핏값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지만 한 다음에 안 듣는 건 그 핏값이 본인에게 있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책임 소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봅니다. 22절 말씀부터 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바울이 와서 이 전도를 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공포했느니라. 회개하라. 돌이켜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동안은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기를 하는 길을 여셨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 이제 너희에게 구원의 문을 열었으니 와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꼭 정말 천국 갑니까? 이 말이 진짜입니까? 그걸 따질 문제가 아니라 권위적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아니하면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선포적이고 공포적입니다. 이 협상이 아니라고요. 진리란 그것을 서로 투표해갖고 결론을 여론에 의해서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신앙의 내용을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28장으로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것을 그것이 왜 그래야 되는가라는 내용의 어떤 그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근거로 해서 요구한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고요. 복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이 복을 얻는 방법을 세상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쓰는 데 반해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동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은 따로 없습니다. 복이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풍성함과 영광을 주시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마찬가지로 15절 가봅시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벌을 왜 받고 왜 어려운 일이 생기냐면 무슨 내가 운전을 부주의해서 무슨 뭐 공부를 못해서 무슨 뭐 돈이 없어서 뭐 실수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버리면 그런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권위적인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꽝인 것입니다. 꽝 정도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요즘 자녀들 그 공부시키는 문제 우리가 걱정이 많습니다. 옛날엔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유일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젠 뭐 서울의대 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서울의 대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교, 서울의대, 서울상대,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교 말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가는 것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어떤 작전을 쓰기 시작을 했느냐 하면 외국에 보냅니다. 미국에도 보내고 호주에도 보내고 뭐 대만에도 보내고 여러 군데를 보냅니다. 게다가 이제 공부 아닌 걸로 먹고 사는 방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골프도 치게 하고 뭐 테니스도 시키고 그리고 뭐 피아노도 시키고 그 무슨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그게 절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 할 돈이 있으면 아주 원색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갖다 헌금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헌금한다고 해서 잘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차피 버리는 돈일 바에야 교회에다 버려달라 이겁니다. 교회에다 버리세요. 거기다 쓸 돈을 교회에다 쓰면 하나님 봐준다. 하나님 안 봐주세요. 그렇게 내는 거는. 근데 기왕 버리는 거니까. 기왕 거기 뭐 이상한데 버리느니 여기다 버리려면 하다못해 마음이라도 편하죠. 왜요? 잘 보세요.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는지 아십니까? 물론 뭐 그걸 꼭 어디라고 짚을 수는 없습니다만 서울 안에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과천, 이 개포동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수원, 안양 이쯤이면 거기에 그래도 살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이고 여기는 어느 곳에도 못 살고 문 밖에서 이 뭐 나무찜이나 해다 팔고 이래서 연명하는 사람이 살던데요. 근데 아니 개포동이 개도 포니 타는 동네로 바뀔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어디도 가서 집땅 돈 주고 살 수 없어서 살던 데가 갑자기 어느 하루 아침에 갑자기 그냥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냥 그때 이렇게 거적대기 해놨던 데가 다 그냥 평당 그냥 공이 여러 개 붙는 땅이 되었고 부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늘 하는 얘기예요. 복이란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벌이 뭐냐?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사람이다 이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뭐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안 나는 겨와 같다 그러시겠어요? 그럼 그 안에는 흙밖에 들은 것이 없도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어느 곳에도 밭을 내릴 것이 없고 근거할 것이 없습니다. 생명과 진리와 복을 받아낼 곳이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믿는 바를 얘기할 때도 무엇을 근거로 해서만 얘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근거로 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설명은 권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만 하냐 안 하냐라는 것으로는 그 진리와 권위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만 그것은 진리요 권위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손해일 뿐입니다. 이걸 다니엘서 9장으로 가보십시오.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 현실화됐는가 하는 것이, 앞에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보았던 이 축복과 저주의 약속이 실제로 임한 것을 다니엘서 9장에서 봅니다. 12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국력이 없어서? 정치, 군사, 문화, 경제력에서 뒤져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넘겨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했죠? 저들의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특별히 하나님 미워하는 일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셨습니다. 내분이 일어나거나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심판자요, 주도자요, 우리의 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유일하게 길을 제시하시며 요구하는 분입니다. 그분 외에 우리가 말을 들을 자가 없으며 요구에 응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복음을 들고 와서 전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너희가 안 들었느냐? 좋다. 그럼 난 간다. 그게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교만이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불성실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공포하라고 한 내용이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인 것을 인하여 우리가 더 많이 섬기는 자세와 인내함을 갖고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으로 변질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것만은 마음에 분명하게 기억하고서 이 증인 노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나중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백성을 돌이켜 주십시오. 돌이키기 위해서 무슨 독립, 무슨 비밀 결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외국의 어떤 나라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9절에 있는 것 같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허락하시면 무슨 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보았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오늘날 여러분 신앙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든든케 하고 여러분을 모든 세상의 위협과 유혹 안에서 튼튼하게 하는 것으로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적음이고 건강이고 무슨 지위고 이렇다면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있는 한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나한테 눈을 흘길 수 있죠. 그 흘긴 눈은 지옥에 가서 이제 탈 겁니다. 그걸 무슨 뭐 어? 죄인들의 눈알 볶음 뭐 이런 거겠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악한 사람은 나중에 지옥 형벌에 가서 이빨이 몽땅 빠질 겁니다. 우리의 근거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불안해하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근심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는고? 그렇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꾸 놓치기 때문입니다. 무슨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것 사이의 갈등을 대등하게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며 세상이 누군가를 비교를 하십시오. 그럼 그거는 갈등이 있을 수도 없고 비까비까한 전투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니까요. 그럼 분명해집니다.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살아 생전에 그 열매와 그 기쁨을 맛볼 것이고 죽어서 다시 천국에 가서도 영원 무궁토록 아주 지겹도록 행복 무쌍하게 살아서 너무 행복해서 미치고 환장하는 날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미치고 환장할 일도 없습니다만은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근거는 이것뿐입니다. 그 타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절대적 지위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천국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영원한 복을 준비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세상과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서 있는 지위, 우리의 영원한 약속을 주 우리의 아버지의 손길과 영원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기초를 믿음 위에 굳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며 의심하지 말며 불안해하지 말며 세상의 유혹과 협박에 굴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힘있게 지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누리는 인생이 되며 그 소망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는 신자된 마땅한 인생을 걷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